이 시간 감춰진 말씀 드러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요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8해, 그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아주 젊습니다. 26살이 되던 해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보다 조금 어제 본문이었던 34장 이제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요시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성전 수리할 수 있는 이제 모금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9절 같은 경우는 그 지역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와 또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생각해 볼게 당시 이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상황이고 요시아 때는 북 이스라엘이 이제 패망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파들이 북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역을 가리키고 또 요 지파들이 북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 따라서 행정 구역은 이제 남유다로 한정되지만 그 이 왕이 모금을 요구한 것에 대한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 로 퍼져 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돈이 모였고 때가 돼서 이 헌금을 꺼내서 이제 성전 수리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제 보면 이 돈, 이 재물들 또는 이 보물들이 이 성전에 보관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소의 이름을 뭐 여호와의 전의 곳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전의 안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헌금을 꺼낼 때라고 어떤 시점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어디에서 그것을 꺼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 보관소 또는 성전의 재물 보관소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율법책이 재물보관소에 있었을까요? 이 당시가 그 주전 7세기 정도 되니까요.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레반트 지역의 문화에서는 책을 기록할 때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고가의 아주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책 한 권을 다 기록하려면 그 일반 노동자가 수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만 그 책 한 권을 겨우 쓸까 말까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 이 책은 그냥 단순히 어떤 기록물이 아니라 굉장히 값어치를 하는 자산이고 보물일 수 있겠죠. 당시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 이방 나라들도 왕의 어떤 기록물 그리고 자신들의 신화, 신에 대한 그 기록물들을 그 보물 창고에 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고고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할 때에 보물과 함께 그런 기록물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그 율법책이 헌금 보관소 또는 재물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체 고가의 자산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죠. 과연 이 저자가 굳이 헌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밝힐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율법책이 사실 재물 보관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언약궤도 보물창고에 있었을까요? 사실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그 다음 장인 이 35장 3절을 보시면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시아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언약 궤를 여호와의 전 가운데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 가운데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곁에 율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헌금을 꺼낼 때에, 좀 달리 표현하면 헌금, 재물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 숭배, 물질, 이 인간의 욕망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장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 장소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꼭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또 특별히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치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하는 거죠. 과연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힐기야가 이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이것을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이 젊은, 이 26살이 된 젊은 왕이 이 율법책 낭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옷을 찢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구약성서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뜨거운 감정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야곱이 그 요셉에 찢겨진 옷을 보고 그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그 아이성에서 전투를 패배한 이후에 그가 백성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용례들이 있지만 좀 종합을 해보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어떤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을 옷을 찢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요시아는 이 감춰진 하나님 말씀이 딱 드러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말씀이 자신의 세대에 이루어질지 또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훌다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들은 대로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유다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겸손한 그 옷을 찢는 그 모습 때문에 당신의 때는 그 재앙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안하게 그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요시아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이제 끝을 보시면은 이제 뭐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진행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명령을 해서 아세라, 이제 바알 그런 신상들을 다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정말 많은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들도 다 제거하게 되고 또 충격적이게는 열왕기하 또 이 본문을 보면 남창들이 성전 주위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 남창들도 다 이제 정리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처형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보거나 이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혹여나 잘못되면 자신의 왕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권력, 돈, 정치가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고 그 산당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의 지도자들인 거죠. 입김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그들 뒤에는 늘 지방 귀족들이 있었고 정치 세력들, 권력들, 돈이 함께 묶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외교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죠.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점령한 지역에 가서 자신의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지금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제 제국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그곳에 기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외교적 문제까지 이제 얽혀져 있습니다. 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의 어떤 그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시대에는 이제 평안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나 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게 맞긴 하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아주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결론을 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주 큰 책망을 듣죠. 근데 놀랍게 아합이 이 요시아와 반응을 동일하게 해요. 옷을 찢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네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네 그 회개함을 봤다. 근데 아합의 문제는 그러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요아스는 계속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애를 썼을까요? 왜 아합은 자기의 위기를 피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이 인식의 차이. 아주 직관적이죠. 아합은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이 옳으니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공리주의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갑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보고 내한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좀 어려움이 될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가치관인 것 같고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의 영역에 들어와서 작동하게 되면 아합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걸 대놓고 하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세속의 가치관에 어떤 이익과 나에게 얻는 유익이 중요한 이런 흐름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거래가 되어버리는 순간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재물 보관소에서 발견된 율법책처럼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 신앙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신뢰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는 이 자신에 대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안정을 보장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참 쉽지 않은 그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부재한 그 세상을 텅 빈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감추어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풍성히 드러나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내면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당신과의 그 놀라운 그 관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